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탄소 배출 규제 조치에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4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뒤 탄소 배출 규제 조치는 오바마 대통령의 예지력과 지도력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3일 미국 발전소들의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고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새 청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미국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까지 줄일 예정이지만 미 주요 업체들은 비용이 너무 들고 법에도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하지만 이날 회담 뒤 기자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해 보여준 강력한 결의를 높이 칭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위협은 전 세계가 직면한 중대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반 총장은 이날 시리아와 예멘, 리비아, 남수단 문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코스보 의회의 전범 특별재판소 설치 결정에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4일 성명에서 코소보 의회의 결정은 어려운 절차였지만 유럽 대서양과의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보라고 반겼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 역시 3일 새 헌법 개정안이 코소보 내 강한 반대 움직임에도 채택됐다며 의회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소보가 진실을 바로 세우고 유럽으로 가는 길에 부합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신호라며 환영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코소보 의회는 앞서 3일 과거 세르비아에서 독립을 시도하다 저지른 자국 지도자들의 전쟁 범죄 조사를 위한 특별재판소 설치 관련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채택했습니다. 이 헌법 개정안은 지난 6월에 부결됐지만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압박으로 다시 상정돼 찬성 82표, 반대 5표로 통과됐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터키 정부에 쿠르드 반군에 대한 공습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과 미국은 터키 남동부와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쿠르드 노동자당, 일명 PKK의 테러 공격에 맞서 터키 정부가 대항할 권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요하네스 한 집행위원은 4일 터키의 대응은 균형적이고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민주적인 정치 대화에 위협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PKK 측의 폭력을 포기하고 터키와의 대화에 다시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도 터키 정부의 공습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키 당국은 쿠르드 반군이 4일 터키군 차량에 폭탄 공격을 가해 정부군 병사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뷰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의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진전을 이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세부 사안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4일 싱가포르에서 가진 연설에서 TPP 협정의 목표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TPP 협정은 참여국들의 경제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바람직한 통치와 투명성, 합리성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 나라가 참여하는 TPP 협정은 몇 년째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하와이에서 개최된 무역장관 회담에서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미얀마 정부가 최근에 발생한 대규모 홍수 피해에 따른 국제사회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미얀마 북서부 지역엔 벌써부터 몇 주째 집중호우, 즉 무더기 비가 내려 여러 건의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46명이 숨지고 20만 명이 각종 피해를 입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한 야간업소 주변에서 3일 총격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총격은 해당 업소에서 캐나다 출신 인기 힙합 가수 드레이크의 공연이 진행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토론토 시경 고위 관계자는 현장에 대규모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었음에도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직 체포된 용의자는 없고 몇 명이 범행에 연루됐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이 2015 동아시아 축구연맹 선수권대회에서 나란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북한 여자 대표팀은 이날 우한 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중국과의 경기에서 3대 2로 승리했습니다. 한국 역시 일본과의 경기에서 2대 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을 맡은 백성원입니다. 2015년 8월 5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한반도 분단으로 끊어진 경원선 철도의 남측 구간 복원을 위한 기공식이 열립니다. 한국의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한국 정치권이 오늘 시작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우 여사의 방북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모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진되는 방북이니만큼 남북 간의 화해와
말레이시아에서 열릴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 회의 의장 성명 초안에 북한의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 황해도와 평안남도를 중심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1도, 그리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반도의 남북 분단으로 끊어진 경원선 철도가 70년 만에 남측 구간부터 복원됩니다. 경원선은 한국 수도권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잇는 최단거리 노선입니다. 저 소식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강원도 철원 백마고 지역에서 경원선 철도 남측 구간 복원공사 기공식을 5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원선은 1914년 8월 개통된 뒤 서울 용산에서 강원도 원산까지 224km 구간을 운행하며 물자와 승객 수송을 담당했으나 1945년 남북 분단으로 단절됐고 6.25 한국전쟁 때 남북 접경 구간이 파괴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2년 11월 경원선 신탈리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 5.6km 구간의 복원을 마쳤습니다. 이번에 복원되는 구간은 백마고지역에서 군사분계선까지 11.7km 가운데 우선 1단계로 백마고지역에서 월정리역까지 9.3km입니다. 나머지 월정리역에서 군사분계선까지 2단계 구간은 북한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추진됩니다. 1단계와 2단계의 총 건설 사업비 1억 3천만 달러는 전액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으로 투입되고 경원선 북한 구간 복원공사도 남북협의가 이루어지면 남측에서 자재와 장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경원선은 한국의 수도권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잇는 최단거리 노선입니다. 남북한은 2003년 경의선, 2006년 동해선을 복구해 남북철도망을 연결했지만 현재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 운행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종단열차로 활용하려면 경의선은 평양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부정적이고 동해선은 남북 구간을 연결하기는 했으나 남측의 제진에서 강릉 구간 110km 구간이 끊겨 있어 17억 달러 이상의 공사비가 투입돼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망 구축에 경원선을 남북 간에 연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입니다. 한편 경원선 남측 1단계 구간이 완공되면 단기적으로는 생태와 안보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월정리역 주변에는 제2땅굴과 DMZ 평화박물관, 철새와 독수리 도래지 등이 있고 중국이 6.25 전쟁 당시 미군에게 최대의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하는 북한 오성산 저격능선이 보입니다. 원래의 경원선은 철새 도래지와 통일 신라시대 말기 태봉국 도성터를 지나고 있어 이번 복원공사 노선은 동쪽으로 약간 변경되며 준공된 뒤 관광객들의 출입이 편리하도록 민간인 통제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는 협의 중입니다. 5일 열리는 경원선 철도 복원공사 기공식에는 관련 부처 장관들과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그리고 미, 중, 일러 등 외교사절과 실향민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 하원에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한국의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한국인들의 독립 노력을 기리고 아울러 미한동맹의 굳건함도 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지난달 31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그레이스 맹 의원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오는 8월 15일 대한민국의 독립 70주년을 기념하고 미국과 한국이 공동의 번영관계를 계속하는 데 대한 두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수많은 애국자들과 무고한 민간인들이 독립을 위해 목숨을 잃거나 투옥된 것은 한국을 지탱하는 영구적 힘의 증거라며 미국은 한국 광복절의 목표와 이상을 함께 기린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미국과 한국의 상호 방위 조약 체결 이후 두 나라가 62년간 굳건한 동맹관계를 맺어왔다며 한국 국민들과의 깊은 우정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의 강력한 관계는 상호 유익하며 미국의 국가적 우선순위에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결의안은 한국이 미국에 갖는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미한 관계에서 미국 내 한인들의 역할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오늘부터 3박 4일간 북한을 방문합니다. 한국의 여야 정당은 이 여사의 방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돌파구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가 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예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3일 이 여사 방북에 대한 최종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3일 밤 늦게 이 여사의 방북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여사를 포함한 방북단 19명은 5일 오전 한국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의 전세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로 평양에 도착한 뒤 3박 4일간 북한에 머물게 됩니다. 방북단에는 수행단장인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과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명예대표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 여사의 방북을 추진해온 김대중 평화센터 관계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고령인 이 여사의 건강을 감안해 의료진도 동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여사와 함께 방북할 것으로 예상됐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과 임동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방북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취재진도 동행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 여사는 방북 기간 백화원 초대소에 머무르며 평양 산원과 어린이병원 등을 방문해 직접 만든 털 목도리와 감기약을 비롯한 의약품 등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방북 기간 이 여사 측과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3일 오후 방북을 앞둔 이 여사를 예방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설명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예방한 것으로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원론적인 수준에서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효 여사의 방북은 지난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문을 위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함께 평양을 방문한 뒤 3년 7개월 만입니다. 한국의 정치권은 이 여사의 방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모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진되는 방북이니만큼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 협력의 불씨를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효 여사의 방북이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 분위기로 전환시킬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효 여사의 방북은 지난해 11월 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여사 앞으로 친서를 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 때 조화를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평양 방문을 초청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이후 김대중 평화센터 측이 5월 말 방북을 추진했지만 북한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성사되지 못하다가 최근 개성에서 만나자는 김대중 평화센터 측의 제안에 호응함으로써 다시 추진됐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와 북측 아태위원회는 지난달 6일 개성에서 실무 접촉을 갖고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서의 평양 방문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회의 참가국들이 의장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의장 성명 초안에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BOA가 입수한 의장 성명 초안에 따르면 참가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최근 추이에 우려를 나타내고 평화, 안정,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안은 또 한반도 신뢰 구축이 중요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와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해서 필요한 여건 조성을 촉구하며 이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비핵화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편 6일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초안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ARF 외교장관회의는 의장성명 초안에서 참가국들은 북한의 기본적 인권과 국민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안보 문제 협의체인 ARF에는 아세안 10개국과 미국,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총 27개국이 참여합니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지역 내 안보 협의체이고 6자회담 참가국들이 모두 포함돼 있어서 북핵 회담과 관련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이번 ARF 회의를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모색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리수영 북한 외무상은 4일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차기 다연장 로켓 천무가 실전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천무는 기존 다연장 로켓보다 사거리가 두 배나 되며 축구장 3개 면적을 단숨에 초토화시킬 만한 화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4일 오후 차기 다연장 발사 체계 초도 생산 전력화 행사를 개최하고 차기 다연장 로켓인 천무의 실전 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천무는 한국군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약 1억 1,300만 달러를 투입해 개발한 무기 체계로 한국 군 포병의 차세대 주력 장비로 꼽힙니다. 천무는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와 탄약 운반차로 구성됐으며 실시간 정밀 타격이 가능한 사격 통제 장치가 있는 발사대는 239mm 유도탄과 227mm 무유도탄, 130mm 무유도탄을 모두 발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227mm 무유도탄 한 기에는 900여 발의 자탄이 들어있어 축구장 3배 면적을 단숨에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군이 운용 중인 다연장 로켓 구룡보다 사거리가 2배에 달합니다. 한국군 당국은 차기 다연장 로켓 천무가 북한의 장사정포보다 사거리가 길고 성능이 우수해 전력화되면 서북도서와 전방포병부대의 화력 대응 태세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4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차기 다연장은 현재 군에서 운영 중인 다연장 구룡급보다 사거리가 2배 이상 늘렸고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 밖에서 축구장 3배 면적을 일시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정밀 타격 화력 장비입니다. 앞으로 차기 다연장이 본격적으로 군에 전력화되면 대화력전의 핵심 전력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기 다연장 로켓 천무는 한국 육군 포병부대 배치를 시작으로 내년엔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서북도서에도 배치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지난달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 식량 지원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달에 비해서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이 7월 올 들어 가장 많은 양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사무소의 다미안 킨 대변인은 3일 BOA에 지난달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61만 6천여 명에게 3,200톤의 영양 강화식품을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올 들어 최고일 뿐 아니라 지난 6월에 비해서도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6월에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63만여 명에게 1,500여 톤의 영양 강화식품을 분배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세계식량계획의 계획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의 올해 대북 식량 지원은 1,500톤에서 1,700톤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올 1월 1,700톤에서 2월 1,180톤으로 줄었습니다. 3월에 1,600톤으로 전달에 비해 39%가 증가한 데 이어 4월엔 1,700톤으로 증가했습니다. 5월 1,500톤으로 줄었고 6월에도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7월 3,200톤으로 지원 규모를 한 달 새 110% 늘린 겁니다.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식량 지원 증가는 북한 당국이 지난달 식량 배급량을 크게 줄인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7월 초 식량 배급량을 전달 410g에서 310g으로 25% 줄인 데 이어 7월 중순 250g으로 또다시 줄였습니다. 앞서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동아시아 담당관은 BOA에 한 달 사이에 배급량을 두 번 줄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모작 수확량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뭄으로 가을 농사 전망이 밝지 않은 것도 북한 당국이 배급량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슬렛 담당관은 이모작 농사가 북한 전체 곡물 수확량의 8% 정도에 불과하지만 5월부터 9월까지 춘궁기에 주민들의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라며 식량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킨 대변인도 식량 부족으로 북한 내 가장 취약계층 대부분이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 지방 등 필수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북한 69개 시, 군 내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식량을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함경 남북도와 평안도, 강원도 등 북한 8개 도와 시 등 9개 행정구역에 어린이와 임산부 180만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 강화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대북 지원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장마철 홍수에 대비해서 이번 주부터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수 대피 훈련을 실시합니다. 수질 정화제와 긴급 구호품 2만여 명분도 미리 비축해놨습니다. 천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사 IFRC는 이번 주 북한 3개도에서 조기 경보와 대피 훈련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 아시아사무소의 힐러 구두연손 대변인은 2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훈련에는 북한 주민들과 적십자사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참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두연손 대변인은 국제적십자사가 조선적십자회와 협력해 장마철 홍수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앞서 지난 26일과 27일에는 평양에서 조선적십자회 관계자들과 재난대비회의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는 북한 긴급재난관리부와 기상수문국, 인민보안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홍수 피해 예방과 재난 발생 시 대책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조선적십자회는 구호품이 충분한지 확인하고 긴급사태 대책을 점검할 뿐 아니라 북한 당국자들과 관련 논의를 하는 등 홍수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구두윤선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또 재난 발생 시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 식수 지원과 위생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 2만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수질 정화제와 조리기구 등 구호물품 세트도 비축해 놓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천일규입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일부 목사들과 그가 담임인 큰빛교회가 BOA의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목사는 매우 안타깝다면서 임 목사의 발언은 강압에서 나온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임 목사의 활동은 북한의 체제 전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현수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교회가 지난달 31일 평양에서 열린 임 목사의 기자회견에 대해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교회 임시대책위원장인 표인근 장로는 3일 VOA에 지난 1일 긴급 당회를 열어 교회의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임 목사님에게 가해지는 혐의에 대해서는 논박할 생각은 없고 다만 임 목사님이 지금까지 한 모든 활동들은 북한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이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북한 동포에 대한 넘치는 사랑으로 100여 차례 이상 오고 갔으며 임 목사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을 것이기에 저희들은 단순히 빠른 시간 내에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표 장로는 가족과 교회 모두 임 목사가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맞춰 석방되길 바라고 있다며 캐나다 정부가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큰빛교회 측은 임 목사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임 목사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임 목사는 지난 20여 년간 북한에 대한 대규모 인도적 개발 지원을 해오다 지난 1월 말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임현수 목사는 평양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최고 존엄을 중상 모독하고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엄중한 범죄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 모독하고 국가 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것입니다.
임 목사는 기자회견 뒤 눈물을 계속 닦아 진심이 아닌 강요에 따른 회견이란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계 지도자들 역시 임 목사의 이번 회견이 북한 당국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면서 임 목사의 석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기관과 교단, 단체들로 구성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와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3일 성명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북한 당국이 임현수 목사를 조건 없이 송환해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트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임현수 목사의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미국 내 일부 한인 목사들은 특히 VOA에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임 목사가 다섯 번째로 언급한 미 중서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교회 김경식 목사입니다.
편의적으로 좀 순전한 그 마음으로 비정치적인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그 마음으로 오랫동안 변함없이 지원했던 것을 그분 자신들이 잘 알죠. 예, 그분 자신들이 잘 아는데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억류시키고 또 아마 강압적으로 위협해서 예, 누가 뭐 들어도 뭐 그건 이민수 목사가 스스로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예,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반북이 아니라 예, 북한을 품고 불쌍히 여겨서 참 긍정적으로 그들의 문을 열고 그다음에 통일이 선의적으로 되기를 기대했던 거지 우리가 정복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는 뭐 거기 언급된 목사님들이 전혀 그렇게 반복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김 목사는 임 목사의 방북 직전 브라질에서 함께 선교를 했었다며 거론된 목사들은 대부분 임 목사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언급돼 불쾌하기보다 오히려 임 목사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현수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반공화국 모략 음모 책동을 벌이는 단체와 임무를 대라는 일본 조정령 기관지 조선신보 기자의 질문에 북남미 지역 한인 목사 6명과 한국의 목사 7명을 호명했습니다. 임 목사가 호명한 또 다른 H 목사는 VOA에 너무 안타깝다며 임 목사의 발언은 모두 북한 당국의 강요에 의한 것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목사와 선교 동역을 하며 친분이 두터운 H 목사는 임 목사의 순수한 동포 사랑은 그를 아는 사람은 모두 잘 알고 있다며 그가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휴스턴 언덕교회 옥승웅 목사는 임 목사를 초청해 북한에 대해 한 차례 강연을 들은 인연밖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부흥소회를 하는데 목사님 모시고 이제 그때 집회를 했는데 주로 선교에 관한 걸 하시면서 목사님이 이제 북한 쪽에 이제 전문가시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신 거죠. 선교를 통해서 통일해야 되고 북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임 목사 억류 배경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VOA에 임 목사가 세계 선교 동역 네트워크, 즉 킴넷과 언덕교회에서 했던 강의 동영상이 부주의로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려졌던 게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목사가 호명한 일부 목사들은 임 목사 자신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북한 당국이 강제로 지목한 목사들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 교회연합의 국제대표인 손인식 목사는 VOA에 자신의 이름이 오른 게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목사의 기자회견은 북한이 얼마나 인권 존중에 대해 두려워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느끼는 것은 얼마나 그 임현수 목사님이 그동안 6개월이나 되게 고초를 겪었을까. 그게 마음에 뭉클하게 참 좋아하고 또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분인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그동안 고초를 당했으면 그런 얘기까지들 자기 입으로 해야 됐을까. 또 두 번째는 굳이 그렇게까지 거명을 해가면서 그걸 이제 질문 형식으로 답변을 하게 만드는 걸 보면 그만큼 인권에 대한 그 어떤 거론과 세계 여론 형성에 아주 히스테리컬하게 그 인권 문제를 다루는 걸 참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저도 있었고요. 인간의 존재, 인권이라는 건 곧 하나님이 부여하신 신권인데 그 신권을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르치고 선포한 게 우리라고 하면 그 신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땅의 어두운 세력에게는 그게 반공화국 음모체제구나. 그런 또 상대적인 가치관을 또 한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습니다.
북미의 여러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사랑과 동포의적 사랑으로 북한 주민들을 도와야 한다면서 다양한 대북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방법은 손인식 목사처럼 열악한 민생과 인권 환경에 놓인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 세상의 목소리를 높여 변화시켜야 한다는 측과 임현수 목사처럼 인도적 지원을 통해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두 갈래로 크게 나눠집니다. 전문가들은 양측 모두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라 하는 행동들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 기독교계의 북한 전문가인 하광민 목사는 특히 기독교인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건 북한 당국의 주장처럼 체제 전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에서는 인도적 지원이라고 그러죠. 인도적 지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아무런 목적을 바라지 않죠. 그들의 뭐 체제 전복이나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가지지 못한 자를 향해서 줘야 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준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이해 같고요. 예수님의 사랑도 있지만 동포적 사랑이 있죠. 우리는 동포적 사랑이 없다면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고생하면서 많은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해외에 있는 분들이 그 먼 거리를 가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동포적 사랑과 거기에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함께 더해서 가는 거죠.
이런 배경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북한에서 다양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북한 무산 출신의 한 탈북자 목사는 지난 2013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북한 사회는 김일성이라는 교주의 주체 사상이라는 경전에 의해서 유지되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배치되는 기독교이든 그 어떤 그 천주교이든 아니면 또 다른 종교가 들어갔을 때 말 그대로 김일성 종교가 그 무너지고 훼손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김일성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때 주민들 속에서는 엄청난 이런 그 곤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북한은 박해를 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북한 정부는 신앙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고 국내 500곳에 14,000명의 신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종교 탄압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임현수 목사를 통한 선전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3일 임 목사가 평양의 봉수교회 예배에 참석해 설교가 아닌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속죄했다며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골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구촌 오늘 조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뉴스들이 있습니까?
네, 말레이시아에서 5일부터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존 케리미 국무장관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체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스웨덴이 외교관 추방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예, 우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은 그런데 동남아시아 국가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죠.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동북아시아 국가들, 여기에 또 미국까지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세안 회의의 한 부분으로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에는 미국과 러시아 등 동남아시아 이외의 지역 17개 나라가 대화 상대국 등의 자격으로 참여하는데요. ARF는 해당국 외교장관들이 모여 역내 경제와 안보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주요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역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라고요.
예,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 석유 탐사 등 활동을 통해서 영유권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주변 국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요.
예.
미국도 공개적으로 중국의 행보에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모두 한데 모이는 자리여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격돌이 예상됩니다. 특히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어느 정도 수위로 발언할지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었습니다.
예. 아세안 회의를 앞두고 각국 대표들이 4일 회담이 열리는 말레이시아에 도착했는데요. 워낙 이 문제가 관심사여서 대표들이 사전 발언이 있었죠.
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4일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대화를 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希望有一些建设性的讨论，而不是要去蓄意的抹黑呀。
왕이 부장은 아세안 회원국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비방은 건설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전날 싱가포르에서도 기자회견을 통해 말레이시아 회의는 영토 분쟁을 다룰 적절한 장이 아니라며 근거 없는 비난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ARF의 의장 성명 초안이 공개가 됐는데요. 남중국해 문제는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일본 교도통신이 입수해 보도한 초안에 따르면 의장 성명은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은 채 남중국해의 몇몇 특정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간척, 건설 사업에 대해 우려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참가국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건설적으로 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불안하게 하는 일방적인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회담에서는 의장 성명 최종 문안을 놓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해 ARF에서도 참가국들이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의견을 조율하느라 회의 종료 나흘 뒤에야 의장 성명이 발표됐었습니다.
네. 현재 중국과 아세안이 영유권 분쟁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거죠.
예,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수칙 COC 제정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아세안은 지난 2002년 영유권 분쟁 악화를 막기 위한 행동선언은 채택했지만 구속력 있는 이행 방안을 담은 행동수칙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지난주 고위급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아세안 회의 참석에 앞서서 인접국인 싱가포르를 방문했죠.
예, 3일까지 중동에서 이란 핵협상이 가져다줄 긍정적 영향에 대해 강조하면서 협상에 대해 우려하는 중동 지역 국가들을 설득한 데 이어서 아시아로 이동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협상의 성과를 강조했는데요.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데 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일본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이 TPP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케리 장관은 싱가포르 경영대학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열린 TPP 협상 강요 회의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세부 사항들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설 내용 들어보시죠.
But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is about a lot more than just creating economic opportunities.
케리 장관은 TPP는 경제적 기회를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며 모든 참가국들은 국제 노동, 환경 규범을 준수하고 미성년자 고용이나 위험한 근로 환경을 근절하며 국영 기업들이 민간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뇌물과 부패와 싸우며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TPP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손꼽히는 경제 강국들이기 때문에 이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제 활동이 다른 나라들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PP 협상이 현재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습니까?
예, 지난주 열린 강요 회의에서 완전한 합의까지는 아니라도 원칙적인 합의라도 도출한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합의안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예.
12개 당사국 대표들은 다자와 양자 협상을 통해서 규범과 시장 접근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아직 이견은 남아있다는 건데 어떤 부분이죠?
예,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5개국 간에 우유와 치즈 등 낙농품 시장 개방, 자동차 교역, 신약 특허 보호 기간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예. 다음 TPP 회의는 언제 열릴지 결정이 됐나요? 그리고 또 앞으로 전망도 궁금하네요.
예, 다음 TPP 강요 회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고요. 최근 강요 회의가 구체적인 합의 없이 끝남에 따라 조만간 새로운 돌파구, 추동력이 생기지 않으면 협상 자체가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참가국들의 정치 일정도 큰 변수인데요. 캐나다에서 오는 10월 총선이 열리고 미국에서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가 열리면 이 문제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합의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내에 TPP를 타결하겠다 이런 강력한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에 타결될 수 있을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TPP 강요 회의가 합의 없이 끝나면서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샌디 레빈 하원 의원은 TPP 협정이 타결되지 못한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반면 야당인 공화당은 TPP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곳곳에서 물난리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군요.
예, 인도, 미얀마, 베트남에서 우기를 맞아 폭우가 계속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인도에서는 지난주 폭우와 산사태로 200여 명이 사망하고 1천만 명이 홍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사이클론, 그러니까 태풍과 비슷한 것이죠. 사이클론 코멘이 인도 동부 지역에 상륙했는데 가장 피해가 큰 웨스트 벵골주에서는 83명이 숨지고 600만여 명이 집을 떠나 대피했습니다. 또 인접한 오디시아주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오디시아주 바드락 지구의 수재민 맘타 프라드안 씨입니다. 프라단 씨는 천막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3일이 지나서야 쌀과 흑설탕을 받았을 뿐이라며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마실 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예, 수재민들의 딱한 상황이 지금 잘 전해지는데요. 천만 명 이상이 홍수 피해를 입었으면 엄청난 재해인데 인도 정부 어떤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죠?
예, 웨스트벵골 주 전역에 총 40곳의 구호센터가 마련돼서 의약품과 식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웨스트벵골 주 정부는 2,500여 개의 천막을 설치했고 120여 척의 배를 동원해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지만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인도가 지금 우기인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네, 6월에서 9월까지 계속됩니다. 인도에서는 논밭의 절반 이상이 물을 끌어들이는 관계시설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여름철 비가 매우 중요한데요.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 등으로 폭우가 심해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얀마 상황도 상당히 안 좋죠?
예, 미얀마에서는 몇 주째 폭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홍수로 알려졌습니다.
예.
현재 우기가 시작된 데다 열대성 저기압 사이클론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서 당분간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 정부에 따르면 3일까지 홍수로 46명이 숨지고 이재민 20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미얀마 적십자회는 아직 접근하지 못하는 피해 지역의 상황을 감안하면 사망자 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예, 이렇게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미얀마의 테인세인 대통령이 홍수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했군요.
예, 테인세인 대통령은 지난 1일 피해가 특히 심각한 사가잉 지역을 방문해서 구조 작업을 보다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테인세인 대통령은 논이 많이 망가졌다며 수재민들의 손해를 보전해 줄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재민들의 재정착과 복구 과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사가잉 지역, 중부 이라와디강 중류에 있는 마괴 지역, 북부 친주, 서부 라카인 등 네 곳을 홍수로 인한 국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예. 인도, 미얀마 홍수 피해 상황 알아봤는데요. 베트남은 어떻습니까?
네, 베트남에서는 지난주 북부 꽝린성에 4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려 22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지난주 무려 800mm의 비가 퍼부었는데요.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서 2,800여 채의 집이 파괴됐습니다. 베트남 중앙홍수통제위원회는 앞으로 이 지역에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며 홍수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네. 자, 반대로 가뭄이 장기화돼서 골칫거리인 나라들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가뭄으로 산불이 나고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뭄 피해가 가장 심각한 자바섬은 주요 쌀 생산지인데요. 수마트라섬은 세계적인 커피 생산지, 술라웨시섬은 세계적인 카카오 생산지입니다. 따라서 이들 물품의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산불도 늘고 있는데요. 수마트라섬 리아우주에서는 지난달 31일 무려 186곳에서 산불이 일어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마트라섬 산불 진화를 위해서 항공기를 이용한 진화 작업과 인공 강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조만간 인도네시아에 비 소식은 없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없는데요.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3일 엘니뇨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건기가 예년보다 무려 2개월가량 길어져서 오는 11월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엘니뇨 현상은 적도 부근의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지구 곳곳에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스웨덴이 외교관을 맞추방했다고요?
예, 스웨덴 외교부는 3일 모스크바 주재 자국 대사관의 외교관 한 명이 추방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즉각 떠나도록 통보했다는 건데요. 러시아는 이번 결정이 최근 스웨덴이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한 데 대한 대응 차원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사건 배경은 뭡니까?
네, 양국 외교관의 추방 원인과 시점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요한 테겔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은 다만 러시아 외교관이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서 최근 추방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예, 이후에 어떻든 두 나라 관계가 당연히 악화되겠군요.
예, 스웨덴 외교부는 이번 사건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기는 이르다면서도 개선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외교부는 이번 도발에 대한 결과에 스웨덴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스웨덴뿐 아니라 다른 북유럽 국가들도 갈등을 빚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북유럽 국가들 간 군사적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북유럽 인접 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 행동이 이어지면서 초래된 결과인데요. 스웨덴은 이에 대비해서 인근 북유럽 국가들과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군비를 증강하고 군사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조은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황해도와 평안남도를 중심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1도, 그리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는 24도, 낮 최고기온 30도가 되겠습니다. 신의주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27도로 예상됩니다. 강계는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 29도의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해주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최저 24도, 최고 28도. 개성도 흐리고 비 소식이 있습니다. 최저 기온은 24도, 최고 기온은 27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흥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최저 23도, 최고 31도. 장진과 해산 두 지역 모두 흐리겠고 장진은 최저 16도, 최고 22도. 그리고 해산은 최저 18도, 최고 26도가 되겠습니다. 선동은 오전에 흐린 날씨 보이다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27도. 원산,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최저 26도, 최고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가끔 비를 뿌리겠으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5m, 먼 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서해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5m, 먼 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2015년 8월 5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백성원이었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탄소 배출 규제 조치에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반 총장은 4일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난 뒤 탄소 배출 규제 조치는 오바마 대통령의 예지력과 지도력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3일 미국 발전소들의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고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새 청정 전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미국은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까지 줄일 예정이지만 미국 주요 업체들은 비용이 너무 들고 법에도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하지만 이날 회담 뒤 기자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해 보여준 강력한 결의를 높이 칭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위협은 전 세계가 직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반 총장은 이날 시리아와 예멘, 리비아, 남수단 문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의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진전을 이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세부 사안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연설에서 TPP 협정의 목표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캐리 장관은 TPP 협정은 참여국들의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바람직한 통치와 투명성, 법치, 합리성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PP 협정은 또 노동과 환경 기준을 높이고 국영기업들이 민간업체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며 기업주들이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작업 환경을 위험하게 하지 않도록 하게 될 것이라고 캐리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 나라가 참여하는 TPP 협정은 몇 년째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하와이에서 개최된 무역장관 회담에서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편 캐리 장관은 이날 리생룽 싱가포르 총리와 만나 TPP 협정과 남중국해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남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이 2015 동아시아 축구연맹 선수권 대회에서 나란히 승리했습니다. 북한 여자 대표팀은 이날 우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중국과의 경기에서 위정심 선수가 두 골을 넣는 수훈 끝에 3-2로 승리했습니다. 한국 여자 대표팀 역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 일본과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전가을 선수의 결승골로 2-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남북한 대표팀은 모두 2연승을 거둬 오는 8일 열릴 결승에서 우승을 다투게 됐습니다. 캐나다 여자 월드컵 준우승팀인 강호 일본과 홈팀인 중국은 모두 2연패를 당해 우승이 좌절됐습니다. 뷰의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코스포 의회의 전범 특별재판소 설치 결정에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4일 성명에서 코스포 의회의 결정은 어려운 절차였지만 유럽 대서양과의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보라고 반겼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 역시 새 헌법 개정안이 코스본의 강한 반대 움직임에도 채택됐다며 의회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보가 진실을 바로 세우고 유럽으로 가는 길에 부합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신호라며 환영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코스보 의회는 앞서 3일 옛 세르비아에서 독립을 시도하다 저지른 자국 지도자들의 전쟁 범죄 조사를 위한 특별재판소 설치 관련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터키 정부에 쿠르드 반군에 대한 공습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과 미국은 터키 남동부와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쿠르드 노동자당 즉 PKK의 테러 공격에 맞서 터키 정부가 대항할 권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유안에서 한 집행위원은 4일 터키의 대응은 균형적이고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민주적 정치 대화에 위협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정부가 최근에 발생한 대규모 홍수 피해에 따른 국제사회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미얀마 북부와 서부 지역에선 벌써 몇 주째 집중 무더기 비가 내려 여러 건의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상 VOA 세계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킬로헤르츠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킬로헤르츠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킬로헤르츠,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킬로헤르츠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